몇 편에 앉아 계신 분들 누구 잘 기억하셔서 1년 동안 좀 프로그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물어보고 CCTV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찍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앞으로 금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 소유리 문답, 배율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로 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소유리 문답, 배율리 문답, 요리하는 책이 아니고 캐라키즘이라고 해서 요리를, 그러니까 요리 문답 그랬는지 요리 문답 그랬는지 어릴 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배율리 문답이나 소유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되고 큰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and the greatest aim of man? The answer is to glorify God and rejoice in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답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소유리 문답을 중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여러분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눌 때 꼭 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예를 들면 지금 박사하고 있는지 석사공부, 학사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수련회에 올라왔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짓궂어서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전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공을 하느냐 하면 모범답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들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의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If you bear much fruit, my father is glorified.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위대한 사도가 되면 또는 위대한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리고 나서 이미 앞에서 4절 5절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이것저것을 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비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는 표현이 사실은 어폐가 있죠.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고민해보면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 분명히 쉽다 그랬는데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냥 식은 죽 먹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If you abide in me 이 표현이 과연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우리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떤 신분을 달성하면 하는 what라는 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라는 말씀을 통해서 what 대신에 who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화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존재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죠. 우리가 사람을 man이라고도 하지만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wordplay를 재밌게 하는데요. 우리를 human doing이라고 하지 않고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와 뜻은 무엇을 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being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being in Christ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2018년의 표어를 우리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뭐 제가 정한 거죠. 왜 그렇게 정했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2017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아마 몇 분은 있을 겁니다. 과연 열매가 있는가?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열매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1절로부터 3절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공동체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그게 공동체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 금방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고 그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실제로 7절, 8절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1, 2,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 하심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아버지를 농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는 얘기는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는 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게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들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었죠. 내가 그를 위하여 포도원을 심으리라. 내가 포도원을 심었더니 어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장을 보면 너희가 참 포도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 포도나무를 맺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 포도원을 뽑아버리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에서 우리 함께 본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5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대신 지명대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포도원 이스라엘 대신에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I am the true vine 그랬는데요.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I am 시리즈로 갑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서 I am the true vine.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참 하고 나올 때는 항상 I am은 여호와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 부활절 때 한 게 나는이었죠. 예, 그게 바로 I am이기도 하지만 I am the Lord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은 여호와이신 동시에 또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는 포도나무가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2절부터 가지라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라는 4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포도나무는 예, 나무와 또는 줄기와 기둥과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포도나무의 특징을 설명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는 이미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나무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성도들 또는 교회를 나무와 또 때로는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결국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동시에 상징함으로써 가지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언약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복합체가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보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and sisters dwell in unity.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렇죠. 뭐 집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동의하시나요? 졸려 죽겠는데 빨리 일단 좀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 말씀은 수정이나 보완을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그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트리니티하고 유니티 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대일로 연합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순간, 즉 하나의 포도나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해서 또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참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그 공동체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개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는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순간부터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러한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가대가 잘한다 못한다, 뭐 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성가대가 잘하든 못하든 설교가 길든 짧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뭐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떠나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혹시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네퍼는 Life Together라는 책에서 우리말로는 아마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인가요? 그런데요. 네, Life Together라는 그 책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꼬마들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찾아봐. 목사님 찾아봐요.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반되면 막 형제끼리 재밌게 노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여기 봐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속해 있다. We belong to one another through Christ and in Christ.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찬가지가 되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구역이나 청년부나 대학부나 주일학교에서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소그룹 모임을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참석을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일 때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구역에 같이 여행을 하고 캠핑을 가시더라도 청년부나 대학교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어떻게 캠핑을 하느냐, 어떻게 노느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 그 모임은 공동체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를 빼놓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미없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요. 모여서 뭐 캠핑 가서 기도만 하고 성성 기도하나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갖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훨씬 더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테이칼리에 오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아요. 거기 가면 과연 교회가 있을까? 내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까? 네, 그러다가 스테이칼리 교회에 오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자화자찬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일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3월이면 35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와 있는데 과연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스테이칼리라는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매주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교회 가야 되냐? 오늘 또 금요일이네. 성년부 가야 된다. 구역 가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요. 내가 거기에 가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축복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 목숨을 걸고 오셔야 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속해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이자 포도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농부가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에서 잘리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거짓 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인데요. 저는 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자들에게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극보다는 불안을 더 조성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에 그쳐야 됩니다.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잘라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이미 우리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두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잘라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이라는 그 역사 안에 이미 선택과 유기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지인데 이미 깨끗해진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도록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가지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포도원을 지으셨나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먹기 위해서죠.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바랐던 그를 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과일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다 또는 사과나무 밭의 주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면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는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하죠? 기분 좋죠. 그녀는 돈도 많이 벌겠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 열매는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뭐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열매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쁨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는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에는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열매는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가정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열매가 하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뿐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을 밝게 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게 어려워지는데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waters and fill the air. 사람을 지으신 후에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좀 뉘앙스가 그런데요. 영어로는 be fruitful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영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피조물들이 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열매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를 은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리 문답 이상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답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열매 맺는 열매 풍성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대신에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이하에 가면 먼저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거기 앞에서 말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가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4절부터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신자와 열매 맺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몸으로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합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장작으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 뭐 불신자들은 아무런 삶에 열매가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의미를 상실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불쾌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에는 가치와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면 그들의 인생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요. 포도나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여기에 i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런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I will dwell in them. 이것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기간 그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Abide in me라고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신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Abide in me. 이 말씀만 나오고요. 15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합된 관계를 지속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또 다른 표현의 약속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물과 양분과 햇빛 등을 균형있게 받아들여야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가지 영적인 영양분과 그런 요소들을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되죠. 물론 가지는 혼자 잘라도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는 가지인데 조금 의지가 있는 가지가 돼서 가끔 나무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서 쭉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예로 돌아가.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이 가지가 참 괘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지들은 참 괘씸합니다. 나무를 쫓아내요.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또 직장생활, 가정을 끌고 나가는 게 매우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걱정도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예를 들면 당신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여전히 나는 병자입니다. 병원에 있어야 돼. 입원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치료를 잘 받고 또 5개월 후에 퇴원할 것을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병원에 묶여있지만 그는 희망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병원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의 기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픈 분들도 열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뭐든지 잘 돼야, 잘 풀려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분들, 또 나이 많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가끔 저는 그 아픈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악심해서 참 단식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안타까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군요. 그 친구가 아파서 계속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지금 건강이 나빠서 힘들지만 당신이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분명히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 돌아가신 우리 김현덕 권사님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 하나도 없고 늙어서 자리를 채우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 아픈 분들, 또 혹은 여러분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만 지키고 조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존재에서 시작합니다. 베잉에서 시작합니다. 도잉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 모임, 각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사실은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사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아까 열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유익하게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건강을 주는 것, 그렇게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쉽게 말하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나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활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성장한다면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열매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열매들이 있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항상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누가 참 지금까지는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게 우리가 당장 나타내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찡그리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웃는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동료들이 뭔가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 내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입니다. 바로 전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숨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건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조금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성도들이 쉽게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사과를 따러 갔는데, 애플 피킹을 하러 갔는데 그 과수원의 주인이 저쪽은 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사과를 심으면 5년이 지나야 5년째부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5년이 되어야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전까지는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주거나 사료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또는 다른 뭐 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한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이내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열매 맺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내적인 열매나 혹은 외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질문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열매가 안 맺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매주 예배드리는데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가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왔는데 목사님 나를 보척도 안 했다. 상처받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1년 50일쯤 교회 나와봐야 저하고 인사 안 하시면 은혜 못 받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인사를 서로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성가대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노래 잘하면 은혜 받고요. 오늘 죽서 그리고 인사 쓰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죽을 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죽은 것 굉장히 모릅니다. 네, 소리만큼은 다 아는 나오니까 내가 오늘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거기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또 어떤 날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도 있죠.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예습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습도 잘하고 보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매일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지속이 안 되면 아무리 30분 예습해서 갔습니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고 가는 것보다 낫죠.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는가가 열매 맺는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만 멋있게 한다고 사역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는가가 바로 교회의 사역이 결정이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뒷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성장이 없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인풋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7절인데요. 여러분은 7절에 G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됩니다. 앞에 거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if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때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님이 조금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기까지는 같은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냥 턱 빼고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생명의 삶 해지 읽고 교제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글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 처음에는 그런 게 도움이 되지만 계속 지나는 구강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뀝니다. 말씀 생활을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나의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던 모든 것에서 말씀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기도했다면 말씀 충만한 성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 100개 하면 100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흔히 그거를 밴딩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잘못 기도를 시작합니다. A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자 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A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A 나치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고쳐주십니다. 이제는 A를 찾지 않고 A나치나 B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7절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역이 될 것이라고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대로 교회에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되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전체 모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각 모임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제할 때 우리는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모든 예배와 교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주님과 건강한 교제를 공동체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겨울방학 동안 3주간의 새벽 기도에 많은 교인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모든 모임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리더 훈련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빠서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 못하신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수요일 날 나오시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속 리더로서 성장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모든 사역은 결국 이 영적인 성장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느냐, 성가대로 섬기느냐, 또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등록교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 저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 자체가 영적인 성장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역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특별히 금요일에 모이는 구역이나 대학부 청년부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임들이 특별히 금요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말씀 중심의 모임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제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관계가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온 구역원들이 또 대학부나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 되고 성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와 지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빠지는 교제는 결국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필요한 다른 교제를 더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재직 수련회 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1인 1사역의 원칙과 또 성장 중심의 사역 그리고 안식과 순환,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봉사하시면 조금씩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좀 쉬라 그러면 잘린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정부가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2학기하면 한 학기 쉬나요?
네. 네.
쉬는 게 더 많은 선생님들은 없나요? 네. 우리가 봉사하면서 여유가 하나님이 충분한 사람들을 주시면 이분들을 주시면 한 번씩 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섬기는구나. 다른 분들이 섬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은 우리 사역에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일꾼이 부족하면 이걸 못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유년부는 그게 가능해졌고 본가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식하실 분들 말씀하세요. 그래 가면 제가 집사람한테 구박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아 이게 잘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내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보고 아프니까 쉬라고 그러는데 그거 거기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시그널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고 있으니까 쉬라고 주시는 사인이 감기입니다. 감기 걸린 분들은 빨리 쉬셔야 돼요. 잘 자고 잘 먹고 해서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데 아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시다가 더 큰 병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힘들면 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 손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애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편하게 인생 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일정 기간 자랄 때까지는 어머니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사역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을 핑계로 교회 섬김을 자꾸 사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요. 이분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 핑계를 대는구나. 그래도 제가 워낙 신사적이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지신다고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성장하게 하시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장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것은 우리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시는 기억하시고,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과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는 과연 주님과 연합할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